베드로 후서 4번 메시지 신성한 공급 4. 이 메시지에서 나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더 살펴볼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하나씩 다시 보기로 합시다. 믿음과 유업.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긴 구절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신약의 믿음의 할당에 관한 것입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 이 믿음은 신약의 유업과 같습니다. 신약의 유업은 다름 아닌 과정을 거치고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주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 신약의 유업입니다. 믿음은 사실상 이 유업에 대한 반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약의 유업과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유업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업의 실체를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믿음과 신약의 유업은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단지 신약의 유업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너무 객관적인 것, 즉 우리의 밖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위에 너무 높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고 우리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실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실체화시키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비롯되며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할당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당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그것은 신약의 유업의 실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동시에 그 영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따르자면 말씀과 그 영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그 영이고 그 영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말한 말씀과 그 영의 역사하심과 영감을 불어넣음에 의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생성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해 주십니다. 입으로 말하는 말씀을 통해 영감을 주는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하십니다. 일단 이 믿음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면 우리는 신약의 유업에 대한 분깃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1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관계 있습니다. 1장 1절에 따르면 그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에게 할당되어졌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모모 안에서는 여기서 모모 범위 내에서 몸못을 수단으로 라는 뜻입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혹은 무슨 수단으로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할당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이 의는 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을 암시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행동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의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높이 평가된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으며 그분, 곧 의로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행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정당한 지위를 드렸습니다. 이 의, 즉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할당해 주실 수 있는 자유와 지위를 가지시는 범위요, 수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의 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안. 1장 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증가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도 역시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은혜와 평안에 관련됩니다. 놀라운 분깃, 즉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은혜란 사실상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인 신약의 유업에 대한 우리의 분깃을 누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용어로 말하자면 은혜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은혜로부터 비롯되고 산출되는 상태입니다. 은혜와 평안을 갖는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과 이 누림의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대해서 평온한 상태나 상황입니다. 온전한 지식. 2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라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처럼 여기에서 전치사 뭐뭐에서는 뭐뭐 범위 내에서 뭐뭇을 수단으로 라는 뜻입니다. 1절에 따르면 보배로운 믿음의 할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중의의 범위 내에서 된 것이고 이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수단으로 하여 된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안도 역시 어떤 특정한 범위와 수단, 즉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함을 봅니다. 1절에서의 범위는 이중의이고 2절에서의 범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삼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곧 온전한 지식입니다. 온전한 지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노시스와 접두사 에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고도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심오하고 철저하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이미 지적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인식에 있어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깊고 실천적이고 철저하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온전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대해 평화로운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범위요 수단입니다. 은혜와 평안의 증가. 2절에서 베드로는 단지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증가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에게 라는 말은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후에 그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 또 이 온전한 지식을 수단으로 하여 증가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은 신약의 유업을 실체화시키는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입되었습니다. 이 온전한 지식, 즉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해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된 지식을 범위와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안도 증가될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의 구두점은 이 네 구절이 하나의 긴 문장을 이루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3절은 2절의 사상이 연속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3절은 뭐뭐 한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추거적 번역입니다. 흠정역은 뭐뭐함에 따라 라고 말하며 미국 표준역과 새미국 표준역은 모두 뭐뭐심으로 라는 번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흠정역은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이 증가된다고 말합니다. 미국 표준역은 신성한 능력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된다고 지적합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말합니다. 대명사 그분에는 단수이지만 2절에는 이 대명사의 선행사가 둘, 즉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고도 합당하게 연구해 본다면 3절의 단수 대명사 그분의에 대한 선행사가 2절에 두 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사실상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분들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은혜는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혹은 주심에 따라 증가됩니다. 생명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속에 있으며 경건은 내적 생명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외적 경건을 낳기 위한 내적 에너지, 곧 내적 힘입니다. 안에 있는 생명과 밖에 있는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은혜는 이 신성한 능력이 주는 것에 따라 틀림없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도 받았습니다. 신약은 많은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지닌 신성한 생명을 갖습니다. 더욱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는 신약 가운데 있는 약속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약속들에 의해서입니다. 은혜의 증가를 체험함. 이제 우리는 은혜의 증가를 체험하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우리가 내적으로 신성한 본성을 지닌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안에 주어진 약속들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펴서 그 약속들을 기도로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취한다면 은혜의 증가를 체험할 것입니다. 단지 은혜의 증가에 관해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약속들을 통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우리에게 증가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순전한 우유같이 마심으로써 말씀을 섭취하는 데 신실하다면 우리는 은혜의 내적인 영적 증가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말씀의 젖을 취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것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젖을 들이마실 때 그것은 소화되어 우리 존재 안으로 동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증가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은혜가 우리 속에서 증가될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신성한 능력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보배로운 약속들 역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읽음으로써 그분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은혜의 증가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 생활을 산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에 각기 두 가지 요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3절에는 최소한 여섯 가지 중요한 사항들, 즉 신성한 능력, 모든 것들, 생명, 경건, 온전한 지식,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심 받음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다루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온전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능력. 이미 지적한 대로 3절의 신성한 능력은 신성한 본성에 관련된 신성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신성한 능력의 크기를 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인간 능력의 영역 내에서 우리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데 드는 능력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주의 중심이요 가장 높은 곳인 3층 천으로 일으키는 데에는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신성한 능력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신성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만유 위에 높이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주의 최고봉에 앉아 계시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계신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그분을 앉히신 바로 그 능력, 곧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설이나 신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철학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에베소서 1장에 기술된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되고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고 우리 안으로 심겨지신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